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성년주일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참 형편없고 또 허물투성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고 올 1년 동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또한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섬김을 다한 여러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를 쳐드릴까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는 것은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주보 교회 소식에 게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5년 1월에는 신년 영시 예배와 셋째 주일에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3월, 5월, 8월, 11월의 다섯 번째 주일에는 윤순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신명기 1장 30절을 토대로 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12명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너머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떠한 곳인지 그 정세와 지형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본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막대기를 뚫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정도로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탐꾼들이 동일한 결론을 보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장대한 족속인 가나안 땅 사람들에 비해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아무리 장대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이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의 1.5세대와 2세대가 성인이 되어서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달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자신들을 안고 가주신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의 1.5세대와 2세대가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장에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의 연이은 압제로 많은 시달림을 당했고 헤롯 대왕의 학정으로 인해서 한숨이 점점 더 깊어지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피폐함이 극심하였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요한으로 하여금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요한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부부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은 불임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라 여금 갈릴리의 벽촌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와 또 그와 약혼한 남편 요셉을 찾아가게 하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 부부 역시 하나님 우리 부부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지 못하는 것은 마치 목욕탕이 바닷물을 다 품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한하신 인간 속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침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사는 곳을 산골 유대의 한 동네라고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시내나 예루살렘 근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밀려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틀림없이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근교 같은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그들이 살았던 곳이 헤브론 남쪽에 위치한 유타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곳은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과는 약 15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거리는 지금도 임신부가 가기에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유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신부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내인 마리아에게 나귀와 낙타와 같은 교통수단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마리아는 최소한 나흘이나 닷새를 걸어서 거기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이 3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빨리입니다. 헬라어로 스푸데인데 서둘러서의 의미도 있지만 간절히 열심히의 뜻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에는 간절함, 변호함, 두려움, 사모함 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간절하게 하며가 바로 스푸데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다가 스푸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만약 어떤 청년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의 첫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결혼한 부부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마침내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역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빨리는 서둘러서의 의미도 있지만 간절히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엘리사벳이 사는 그곳으로 그토록 서둘러서 그토록 간절하게 가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의 성격이 급해서 천천히 가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둘렀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임신하게 된 것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였겠습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점점 더 배가 많이 불러오게 될 터인데 그때는 감추기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서둘러서 또 간절하게 엘리사벳의 집을 가보기를 원했던 것은 마리아는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첫 입술을 주님을 향해 여는 것도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에베소에 남겨졌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그에게 성경을 더 깊이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혹 제가 예기치 않는 곳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성탄 예배를 드릴 때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세속적 가치관이나 제 욕망에 저를 let it be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let it be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혹 지난 일주일의 삶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면 하나님 지난 일주일은 참 길었고 참 좌절스러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더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혹 이번 주간에 중요한 일이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제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제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또 제가 덜 영원한 것과 더 영원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더 영원한 것을 택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읊조리며 반복해서 기도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빨리 또 간절히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나사렛에서 유대의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의 집에 이른 마리아는 무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엘리사벳에게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41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태아는 대체로 4, 5개월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엘리사벳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 속에 있는 태아가 움직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자연적인 현상이었다면 성경이 출산과 육아에 관한 책이 아닌 한 누가가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1절과 44절에서 모두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아이가 뛰놀았다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찾아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뛰놀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두 임신부만의 만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후에 자기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소리와 그 소리의 실체이신 분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신약의 문을 여는 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 만남은 유대의 어느 산골에서 이루어지는 참 보잘것없는 만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만남보다 더 극적인 것이었고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무명의 여인들의 만남입니다. 한 평범한 제사장의 아내와 목수의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인류의 BC와 AD로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태아 요한이 복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뛰어놀 때에 엘리사벳도 함께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41절 하반절과 4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의 원 의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4,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얼마 전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독생자이심을 수없이 많이 강조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마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이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는 구약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분이 가득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또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 안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며 그들이 율법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들을 지지해 주지 않는 설교에 화가 난 유대인들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격한 분노에서 나오는 소리였으니 얼마나 크게 질렀겠습니까? 예수님의 외치심, 유대인들의 큰 소리 지름, 엘리사벳의 외침이 모두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임신부는 태아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벳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에 감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질렀겠습니까? 4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은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최상급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마리아 당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최고의 찬사를 돌리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4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연령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출산 정년기를 이미 오래 전에 지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당시의 관습대로라면은 이제 갓 출산 정년기에 접어든 소녀였습니다. 또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였지만 마리아는 당시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던 목수의 약혼녀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친척이었는데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손녀뻘 정도이거나 진려벌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나이나 신분, 친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하나님, 제가 죄보다 뭐 못난 것이 있다고 제게 더 큰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이가 마리아가 낳을 아이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발을 메기도 부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못난 것은 그래도 꾹 참고 견뎌내지만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하다는 것은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에게는 그런 질투심이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렇게 감격적인 만남은 모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으로 맞는 송년주일입니다. 올 1년이 어떠하셨습니까? 또 지나온 생애는 어떠하셨습니까? 때로 삶이 너무 고달프지 않으셨습니까? 또 때로는 삶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음에도 오히려 오해를 받고 손해를 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태산과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터널을 뚫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2015년을 정령 새해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때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2015년은 눈부신 새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에는 국제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산사태로 한 마을이 통째로 매몰되었지만 복구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수백 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실종되기도 하고 격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슬람 무장 조직의 만행과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 등 전쟁의 소식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일들과 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부실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어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듯이 이 나라가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마침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암울하게 보이던 시대에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보이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새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작게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에 잇대어진 것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2014년이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2015년이 그리고 남은 생애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년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